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3장과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은 이 사건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알고 우리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실 때에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주거나 그들을 자신에게로 이끌기 위하여서 어떤 수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의 관심은 사람들이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는 것은 자신들이 흥미 있는 것, 관심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 정작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쉽게 그 사람들의 질문과 그 사람들의 관심에 호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보다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나누는 대화 가운데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 예수님의 사역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보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가 가시는 모든 행동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었고 또 그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요한복음 3장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한 가지 일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어떤 광경이 보였습니까? 성전에 그 아름다운 계단들과 돌들이 있고 또 거기에 넓은 뜰이 있는데 그 성전 뜰에서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소와 양을 거기에 갖다 놓고 소와 양을 팔고 있고 비둘기를 팔고 있는 광경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엄격하게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그와 같은 장사하는 장소로 만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였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허용 아래서 이 성전의 앞마당을 멀리 갈릴리에서 또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먼 곳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돈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을 돕기 위하여서 돈 바꾸는 것을 제사장들이 허용해 주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먼 길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자기의 집에서 소나 양을 데리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릴 소와 양을 사야 했는데 그것을 시장에서 가서 사지 않고 성전 앞마당에 소와 양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바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사서 제사를 드리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한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는 단순히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 제공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서 장사하는 것, 돈 바꾸는 것을 허용해 줌으로써 거기에 관리들과 제사장들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습니까?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집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돈을 바꾸고 짐승들을 사고 파는 시장과 같은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소와 양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뒤집어 부시고 채찍으로 소와 양을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셨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행동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자신들이 편리하게 돈을 바꾸고 짐승을 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이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원래의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인간들의 편의를 따라서 그렇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을 그분은 참으실 수 없었고 주님께서 거기에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돈 바꾸는 상을 뒤엎으시면서 그들을 그곳에서 쫓아내셨을 때에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관행이기 때문에 참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때에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속 시원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 이런 것들은 성전에서 없애버려야 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그것을 허용해준 장사를 통하여 이득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분노하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기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의 관원이며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는지 조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관원이라는 뜻은 관리인데 그냥 관리가 아니라 유대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종교적인 기관이었고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과 종교를 관장하는 그와 같은 아주 높은 기관의 그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이적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여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 이적과 표적과 그의 하시는 그 말씀들에 대하여서 그가 흥미를 느꼈고 호기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 네가 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니고데모의 그 말에 호응하시거나 그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대뜸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예전에는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즉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면은 뭐가 핀트가 맞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대답은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대화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니고데모를 당황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답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이런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니고데모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표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과 모습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너무나 다른 그와 같은 어떤 지혜와 힘과 능력을 그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하는 영적인 호기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종교적인 삶과는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니고데모가 살았던 그 유대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그것은 형식적인 종교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외웠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자신들의 그 조상들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고 꼼꼼하게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외워야 했고 그것을 훈련받았고 그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엄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그가 잘 실천할 때에는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되었고 종교적인 지도자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거나 회당에서 율법을 외우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 삶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규범과 질서 외에 그 이상의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그들의 삶을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거나 회당에 가거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의 삶에 어떤 생명력이라든가 아니면 흥미라든가 자신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을 볼 때에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평생 동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던 그런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밤이 되어서 아무도 없는 그와 같은 때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마음을 그가 주체할 수를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너는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니고데모의 그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 있는 큰 갭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둘 사이에는 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아주 심연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전혀 알지 못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관심을 철저히 무시하시고 너의 관심을 나에 대한 흥미에서 돌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너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너의 영적인 상태에 너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첫 번째 요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에 흥미를 많이 가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고 단지 우리의 호기심에 그치는 그와 같은 것들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지식이 아니라 거듭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사람들에게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변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도록 합니다. 교회를 볼 때에도 항상 교회의 어떤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방언도 하고 병 고치는 능력도 행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기도를 하면 그들의 삶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과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병을 고치거나 자신들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와 같은 것들이 신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는 그와 같은 표적과 기사와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하고 너희들이 진실로 거듭난 자이냐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헛된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 자신에게 있어야 할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그 주제, 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는가? 이 교회의 음악은 어떤가? 이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가? 교제 모임은 어떤가? 이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세미나나 이와 같이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온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항상 들어야 하고 우리가 알아야 하고 경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부패하고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니고데모의 반응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는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이 말씀의 의미를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적인 삶을 가장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또한 이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종교적인 덕성을 그가 쌓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그래서 그가 단순히 한 바리새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생활과 삶을 주관하는 이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권위는 어디에 갔었든지 참으로 높이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공회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그가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니고데모는 공의원으로서 유대인들의 삶을, 그들의 생명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세를 그가 가지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그 종교를 거스린다고 하면 어떤 사람을 그가 고소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는 가장 종교적인 사회인 유대인의 사회에서도 가장 존경받고 탁월한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백지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어서 그가 하는 말이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두 번째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거듭남이라는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이 영어로 어떤 단어입니까? Born again 한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Born again이죠. 그죠? 거듭, 두 번, 난다,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 번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 세진이 같이 어린애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고 저같이 늙은 사람은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전혀 넌센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날도 교회에 이 니고데모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종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과 모임에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교회는 세상에서 좀 특별한 곳이 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세미나도 하고 또 그와 같은 운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교회가 어떻게 더 인정받고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호응을 할 수 있는가, 그와 같은 것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지만 그러나 정작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피상적이고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아, 죄를 깨닫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면서 좀 세금을 누락시키고 그렇게 했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어떤 일을 했거나 그런 것들 내가 좀 잘못을 하기는 했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게 뭐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 너무나 피상적이고 심상하게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뭐 내가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렇게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정하시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생각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은 그 수준을 절대로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리고 패역한 그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자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비추어 깨달아 알고 자기의 영혼이 망하게 되었다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피상적입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영혼으로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이제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강렬한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수많은 일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기독교를 안다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대교의 전통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종교적인 정신을 그는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진리를 경험적으로 체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어린아이도 비웃을 만한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두 번 날 수 있겠습니까? 구절 말씀에 보면 어찌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것을 안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니고데모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일까? 그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은 거듭남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에 영적인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가스 히터를 좀 꺼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니고데모가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한 사건을 주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한 사건을 가져와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니고데모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수없이 읽고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광야에서 경험하였던 한 가지 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다가 길이 험하다고, 음식과 물이 부족하다고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였습니다. 한두 사람이 물린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이 불뱀에 물리게 되었고 이 불뱀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뱀에 물린 사람은 어느 누구도 치료책이 없었고 그들은 자신의 몸에 독이 퍼져나가면서 몸이 마비되고 피가 응고되어서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와 같은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불뱀을 물렸습니다. 그들이 불뱀을 잡고 죽이기도 하였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불뱀에 물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에게 달려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를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그렇게 청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들이 어떤 식물이나 어떤 것으로 해독제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먹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민수기 2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에게 대한 치료책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료책이었습니다. 장대에 높은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모세가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장대 위에 달린 이 놋뱀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외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텐트 안에서 죽어가면서 이 모세의 음성을 듣고 살고자 하는 자는 그 텐트에서 나와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치유함을 얻었고 그것을 보지 않고 텐트 안에 누워서 나에게 약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장대 위에 달린 녹병을 바라보면 산다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을 듣지 않았던 모든 사람은 죽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니고데모가 알아야 할 복음의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불뱀의 독은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뱀의 독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뱀의 독은 치명적인 것이 아닙니까? 이 뱀에게 물리게 되면 독이 몸속으로 들어오고 이것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생성하고 그것이 몸에 퍼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죽음에 이르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망쳐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 중에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고 육신과 세상을 사랑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을 좋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고집스럽게 죄악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 아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자신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이 모든 불행이 바로 죄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주고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고 죄가 우리를 이끌어서 모든 허탄한 것과 죄악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삶을 허비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그들이 죽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는 죄라는 이 불뱀에 물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얘기에는 또한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장대에 달린 녹병을 바라보는 것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료책이었던 것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단순하고 또 분명한 진리의 가르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죽어갈 때에 이 불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죽어가는 자임을 알고 그 장대에 달린 불뱀을 바라보면 그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 치료책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모세가 생각해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안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단순한 것입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장대에 매달린 노병을 바라본다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전혀 난센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본 자는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자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죄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치유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죄에서 놓임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된다. 죄의 사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의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이 진리를 더 자주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결국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했었던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 스펄전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펄전도 어릴 때부터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모든 신학적인 논쟁과 가르침들을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17세가 될 때까지 그는 거듭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이 크리스마스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길을 나섰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자기 교회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까운 교회에 들어갔는데 아주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는데 몇몇 성도들이 앉아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처럼. 그런데 거기에 와야 할 설교자가 눈 때문에 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기다리다가 어떤 한 허름한 옷을 입은 이 집사가 강단에 올라가서 성경을 펴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가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스펄전을 볼 때에 이 스펄전이 앞에 앉아 있었는데 처음은 이 청년이 아직 자신이 외치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 설교자가 스펄전에게 말했습니다. 청년이여, 당신은 정말 푸르게 보이는군요. 당신의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외칠 때에 이 스펄전의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그가 즉시로 믿음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며 자신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을 그가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 나이에 런던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들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였던 이 거듭남을 체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은약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